군중의 기대와 예수의 고뇌, 예수의 생애와 사상을 알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복음서가 어느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제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것 같다. 사상을 위해서는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이 좋을 것 같다. 예수의 교훈과 사상을 중심으로 엮어진 것이며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추가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 적절할지 모른다.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저술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마태복음은 주로 이스라엘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독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구약과의 관계를 소중히 취급하고 있으며 예수가 메시아임을 구약으로부터 입증하려는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비하면 남성 중심의 복음서라고 볼 수도 있다. 유대인들은 가부장 제도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누가복음은 이스라엘이 아닌 로마 문화권의 독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적인 전통밖에 있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서술된 글이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관심이 깊이 나타나 있다.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수의 여성들이 참여해 있었으며 교회의 장례를 위해 여성들의 비중도 생각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의 내용 이전 부분과 이후 부분이 추가되어 있으며 마가복음의 짧은 내용을 예수의 교훈을 중심으로 보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 복음서의 대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마가복음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쓰여진 것일까? 물론 학자들의 견해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리를 해볼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마가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은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베푼 2층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마가이다. 어느 복음서를 보든지 예수가 잡히기 전날 밤 마지막 저녁을 먹은 집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초창기 교회에 있어 마가는 널리 알려진 인물임을 암시해준다. 그러면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으며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예수가 잡히기 전 마지막 저녁을 준비했던 마가의 집은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울타리 밖으로 되어 있다. 마가의 부친은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고 마가의 모친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가의 모친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를 잘 알고 있었으며 돈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의 일행을 위한 만찬 준비에는 정성을 다했을 것이다. 그때 마가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만찬이 있던 날 저녁 때는 예수의 일행을 기다리다가 지쳐 먼저 자리에 들어 잠들었을지도 모른다. 야반이 넘어 손님들이 집을 떠나는 웅성거림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난 마가는 모친을 통해 항상 들어왔고 보고 싶었던 예수를 가까이서 보지 못한 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하면서 잠옷을 입은 채로 예수의 일행을 뒤따랐을 것이다. 예수의 일행은 겟세마네 정원까지 도달했다. 예수는 8 제자들을 남겨놓고 3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좀 더 앞으로 걸어갔다. 마가는 3 제자가 다시 떨어진 뒤로 예수가 혼자서 돌을 던질 거리만큼 앞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리는 것까지 지켜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무엇인가 큰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이었다. 예수는 새 제자가 있는 곳까지 두 차례나 다녀온 뒤에도 혼신의 정성을 쏟아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끝나려는 시각에 가룟 유다가 이끄는 악당의 무리들이 습격해왔다. 잠들었던 제자들이 합세하여 두 패거리 사이에 약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예수는 붙잡히고 예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마가는 넋을 잃고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기는 아직 어린애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싸움에서는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기를 든 한 군사가 마가의 잠옷을 감싸주면서 이놈도 예수의 패거리라고 외치면서 붙잡으려고 했다. 그제야 마가는 제정신이 들었다. 움켜잡힌 잠옷을 벗어버린 채 악당들의 사이를 빠져 집으로 도망쳐 내려왔다. 집까지 뛰어오는 데는 20분이 약간 넘는 거리에 불과했다. 물론 계곡을 넘어야 하긴 했어도. 그런 일이 있은 후 마가는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성장했다. 재산도 넉넉했고 친척들도 있어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교육도 마쳤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유 있는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마가도 로마까지 가 세계의 문물을 보며 폭넓은 교육을 받았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밟는 동안에도 마가의 마음속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굳어져 갔다. 그래서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머물면서 신도들의 촉망을 받는 젊은 일꾼으로 기대를 모으게 되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이라는 마가 때문에 언쟁을 벌였고 마가는 바울을 떠나 바나바와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마가가 이 마가와 동일한 인물일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어쨌든 후일에 마가는 교회에서 선택을 받아 베드로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되었고 여러 면에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에 봉사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 같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늙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는 가장 필요한 협조자가 아닐 수 없었다. 베드로를 섬기고 있는 동안 마가는 직접 만난 일이 없었던 예수의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 듣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고 그것이 신앙의 핵심을 굳혀주는 힘이 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에 베드로는 늙어 죽었고 요한의 형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했다. 마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여러 교회를 위해서는 물론 먼 후일을 위해서도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뜻을 스승 베드로에게 전했고 시간이 생기는 대로 틈틈이 베드로가 불러주는 예수의 행적을 기록에 옮기기 시작했을 것 같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성격과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한다. 아마 누구도 그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10번이 넘게 그렇게 하고는 곧 이어서 이렇게 했다는 표현을 접하고 보면 베드로가 마가에게 불러주던 모습을 회상해 보게 된다. 그리고 마가복음 초기의 원본에는 베드로가 아는 사실 이전과 이후의 기록이 삭제되어 있어 더욱 그 성격을 명백히 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런 일련의 사태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을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서 엿볼 수 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알몸에 가는 배 혼이부를 두른 젊은이가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들려고 하니 그는 배 혼이부를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이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그 기록이 없다. 마가가 베드로의 구술을 적어가다가 이 장면에 이르렀을 때 그날 밤에 있었던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망설이다가 앞뒤를 자르고 삽입시킨 것이 아닐까. 어쨌든 우리는 네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고향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돌아왔고 세례자 요한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기는 했어도 예수의 갈릴리 호반 전도는 양적으로 크게 늘었다. 세속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대단한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거기에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수의 기적적인 병치료였다. 예수는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침묵을 지켜주기 바랐고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했으나 결과는 언제나 반대로 나타났다. 병을 치료받으려는 환자들보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는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둘째는 예수의 매력적인 신금을 울리는 신앙적 교훈이었다. 예수 주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으나 많은 군중들에게 호소와 교훈을 겸한 예수의 말씀은 언제나 청중들을 사로잡았고 하늘나라로 이끌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권위가 있는 사람 같았고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과는 달랐다고 모두가 평하고 있었다.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구약의 교리를 강요했으나 예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진리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든 배후에는 역반응도 있었을지 모른다. 예수의 주변에는 언제나 헤롯 왕의 사자들이 뒤따르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공의회의 정보원들도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의 추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피고 싶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성 종교의 지도자들 중에 군중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기도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묵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종교심과 더불어 애족심이 집약되면 예수를 중심으로 어떤 독립운동이 벌어질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도 가룟유다와 같은 이는 그 희망을 고취시키고 있었다. 또 그런 방향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게 마련이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 때에는 신앙과 애국심이 하나였고 독립이 없는 기독교나 민족을 위하지 않은 신앙은 생각할 수 없었던 사태와 통하는 것이었다. 이런 꿈과 기대를 지닌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 예수의 주변은 한때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예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전도 활동도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한 계기를 만들었다. 열두 제자들은 갈릴리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했고 때로는 72명을 선발하여 전도대로 파송한 일도 있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스승인 예수를 소개했고 직접 예수를 만나보라고 권고했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전도 생활을 시작한 1년 또는 3년 반쯤 후에는 예수에 관한 소식이 전국에 퍼졌고 앞으로 예수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바가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도 예수는 틀림없이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예수의 일거일동에 관심을 쏟기에 이르렀다. 이 즈음의 상황을 네 복음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의 열두 제자가 전도여행에서 돌아왔다. 그런 전도여행이 몇 차례 있었으나 그때의 전도여행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제자들도 만족했고 전도를 받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보기 위해 제자들을 뒤따라오기도 했다. 그래서 조용한 호반 지역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로 혼잡을 이룰 정도가 되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여기에서는 식사를 할 여유도 없을 정도이니 조용히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 먼저 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라고 부탁했다. 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뒤따라가겠다고 얘기했다. 제자들은 예수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아차린 군중들이 배를 탈 수는 없으니 육로로 걸어 예수가 가려고 했던 장소로 먼저 모여들기 시작했다. 꼬리를 물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는 차차 늘어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인파가 되었다. 예수는 제자들과 같이 무리를 피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이 생각되었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다. 예수는 할 수 없이 다시 군중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가르쳤다. 군중들은 예수의 교훈에 도취되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정신적으로 굶주렸던 그들이 얼마나 고대하던 말씀이었겠는가. 그동안의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고 오래지 않아 늦은 저녁 시간이 될 즈음이었다. 옆에서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제자들 사이에 걱정거리가 생겼다. 선생님의 말씀이 좀 더 길어지면 저녁때가 지나고 어둠이 다가올 텐데 지금쯤 말씀을 끊고 저 많은 사람들을 더 늦기 전에 돌려보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제자들 중 한두 사람이 약간 불만스러운 발언을 했다. 선생님, 너무 늦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빨리 저들을 돌려보내야 마을이나 도시에가 저녁 식사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먹을 곳도 머무를 곳도 없는 빈들입니다. 라고. 그러나 예수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들을 돌려보낼 생각보다는 우리가 식사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저렇게 목마르게 하늘나라의 교훈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을 위한 양식도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냐고 대묻는 마음 같기도 했다. 말을 꺼냈던 제자들은 당황했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지만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사올 수 있겠습니까? 역시 식사는 제각기 해결하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예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은 얼마나 되느냐? 라고 물었다. 한 제자가 대답했다. 우리는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한 어린애가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겨우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것으로 족하다. 저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에 편하도록 50명 또는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뒤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도록 지시했다. 복음서는 그 떡으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다. 떡을 먹은 사람들의 수가 남자 장정만 5,000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네 복음서에 똑같은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사람들은 영과 육의 포식을 얻고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사건이 군중들 한모퉁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이 기회에 예수를 우리들의 임금으로 추대하고 독립골기를 일으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움직임이었다.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여실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누구도 그 움직임을 마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룟유다 같은 이는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분위기에 기름을 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는 크게 실망했으며 번민과 고뇌에 빠졌다. 자신이 바라고 있는 하늘나라가 이렇게도 엉뚱한 방향으로 와전될 수 있는가 함에 대한 실망도 컸으나 이 사태가 잘못되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서둘러 이곳을 떠나 아까 타고 온 배를 타고 먼 호수 쪽으로 떠나라고 재촉했다. 거의 명령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바다 맞은편 먼 곳을 향해 떠났다. 예수는 어둠이 깃든 호숫가에 내려 무리들을 조용히 제각기의 고장으로 남는 사람이 없도록 다 돌려보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부근 한적한 언덕 골짜기로 홀로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긴 기도 시간을 가졌다. 예수는 고독했고 우울했다. 그 밤을 기도가 없이는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외로운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장면을 목격할 때 예수의 성공을 축하했을 것이며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의 앞날을 주목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본인의 예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나라는 무산될 가능성이 컸고 지금까지 애써 노력해온 꿈은 다른 방향에서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가 성공을 칭찬할 때 예수는 실망에 사로잡혔고 더 큰 기대를 요청해 왔을 때 예수는 좌절 의식에 붙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늘나라는 군중들이 원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군중들은 예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길이 그렇게 험준하며 많은 파란을 겪어야 함에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네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에 남겼다고 해도 다섯 덩어리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장정 5,000명을 포함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의 부스러기를 남겼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이상한 여운을 남긴다. 어린애들은 놀라운 기적에 희열을 느끼다가도 나이가 들게 되면 차츰 회의로 기울어진다.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으며 또 있을 필요가 있었느냐고. 그래서 색다른 해석을 내려보기도 한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이 이야기의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 만족하려고 한다. 우리들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다. 신앙이란 강요당하는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새로운 방향에서 실제로 바뀔 때 우리들의 신앙은 또 다른 차원으로 높여질 수도 있다. 20여 년 전의 일이다. 나는 그때 새로이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몇몇 대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이들이 우리만 이렇게 좋은 모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한 공개 강좌를 마련하자는 합의를 보았다. 젊은 대학생들은 몇 차례 모여 기도를 드리면서 처음 겪는 집회를 준비했다. 대부분이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 못한 청년들이었다. 벽보를 붙이고 순서지를 만들었다. 익숙하지 못한 안내원이 되어 정성어린 봉사를 했다. 첫날 모임이 시작되었을 때 학생들은 많으면 100명 정도의 청중이 모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어린애가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바쳤듯이 진정어린 정성을 바치고 싶어 순서지 위에는 다섯 덩어리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그려넣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아닌가. 학생들의 기대와는 달리 300명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입장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며칠 동안의 집회는 계속 넘치는 성황을 이루었다. 그 사실을 계획하고 지켜보았던 한 대학생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지금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주님, 우리는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5만 명으로 번지고 그것이 다시 50만 명으로 번지는 사실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사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하겠다. 먼저 이야기로 돌아가자. 예수가 염원하는 하늘나라는 군중들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도 예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생각한 하늘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지상의 나라를 넘어설 수 없었고 그것은 갈릴리 지방 전체의 희망이었다. 이러한 뜻은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 위가 아닌 어떤 나라가 성립되리라는 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오늘날 같으면 일부 신도들에게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사후의 나라에 대한 관념이 희박했고 예수도 그런 뜻으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극은 더욱 절박감을 더해왔다. 예수가 원하는 하늘나라를 위해 예수가 택해야 했던 길과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원하는 하늘나라의 길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그 거리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수는 자기의 죽음을 예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 새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훌륭하게 될 것이냐를 논쟁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일은 자주 있었다. 어떤 날 예수는 너희들이 지금 길에서 다툰 것이 무엇 때문이지?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누가 더 출세할 것인가를 놓고 언쟁을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스승의 종말이 더 가까워졌을 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주의 나라가 성립되었을 때 두 형제가 예수의 오른쪽과 왼쪽 권좌에 앉게 해달라고 청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우리 형제에게 두 정승 자리는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간청이었다. 예수가 하늘나라는 그런 통치자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두 형제를 위해 분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가 집권하게 되면 베드로는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해야 다른 제자들도 나름대로 한 자리씩 얻을 것이 아니냐는 계산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3년씩이나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는데 그것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로 여겼던 것이다. 예수는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님을 간곡히 반복해서 설명했으나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 이런 괴리적인 여건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5천명이 먹은 후에는 세상 나라를 위한 혁명적 움직임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만의 일이 아니었다. 기회만 생기면 예수 주변에는 같은 움직임이 싹트고 있었다. 예수의 고민과 번뇌는 여기에 있었다. 아직 하늘나라에 대한 신념과 희망이 보이기도 전에 군중들은 세상 나라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예수는 우선 제자들을 바다 맞은편으로 떠나보내고 많은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로운 기도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논쟁은 빌라도와의 사이에서도 벌어졌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다. 그리고 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했기에 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죽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다.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제자들이 싸워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다시 그러면 네가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대답했다.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로마의 빌라도와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의 상반된 거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러한 문제의 상극성이 5천명이 떡을 먹은 직후에 벌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모였던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은 고뇌를 예수는 감당해야 했다. 그것은 하늘나라를 위한 문제만이 아니었다. 예수의 사명과 생명에 대한 문제도 걸려 있었으며 자칫하면 정치적 폭동과 관련되어 수많은 사람의 생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는 그날 밤이 새도록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그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바가 없다. 그러나 예수의 생활과 방향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제2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처음 변화는 병의 치료에서 하늘나라를 위한 교훈으로 비중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생긴 변화는 세상 나라와의 결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위해 모든 뜻을 모으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변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예수는 오랫동안 정들었고 전도의 근거로 삼았던 호반 지역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벽에 부딪힐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가 줄 수 있는 것은 서로 상반되었고 그 결과는 하늘나라의 파국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일단 지금까지의 사건들이 집약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기로 했다. 마가와 마태는 예수가 제자들만 이끌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남부지방이 유다, 중부지방이 사마리아, 북부지방이 갈릴리에 해당한다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만주지방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예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의 절정에 있었으나 그는 많은 군중과 일터를 떠나 조용한 곳으로 몸을 감추고 싶었다. 마가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유하려 하셨으나 남모르게 계실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예수의 행동은 그를 따르려던 수많은 군중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사업의 절정기에 피신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처사였고 예수를 앞장세워 민족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많은 현세주의자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로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 길을 택해야 했다. 새로운 문제의 해결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해 예수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때가 온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예수는 택해야 할 하늘나라의 길이 어떤 것인지도 다짐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심지어는 대중들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도 예수는 스스로 택했던 자신의 길을 확정지을 단계가 왔다고 믿었다. 그래서 고국을 떠나 북방 여행을 단행한 것이다. 무엇인가 생의 비장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실망하여 그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이 원했던 예수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비겁한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욕구를 위해 본래의 사명인 하늘나라를 포기할 수 없었다.